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도도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도라고 하는 이 포르투갈어인데요, 이 말은 바보 또는 멍청이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이 도도새는 많은 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새입니다. 왜 이 도도새는 이름을 도도라고 지었는지, 그리고 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도새는 한때 인도양의 작은 섬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에서 살았던 새입니다. 이 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뼈를 보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도도새인데요, 좀 못생겼습니다. 모리셔스 섬은 이 먹이가 사방에 늘려져 있습니다. 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도새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먹이도 많고 천적도 없고, 그래서 이 도도새는 그 섬에서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새는 힘들게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은 이 도도새는 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날아서 과일을 먹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과일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날개가 퇴화되어서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고 점점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도양을 지나가던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섬에 무인도에 올라왔습니다. 배고픈 선원들이 먹을 것이 필요했었는데 이 도도새는 참 좋은 먹이였습니다.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뒤뚱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이 새를 잡아서 먹는 것은 너무 쉬웠습니다. 그 후에 인간과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동물들로 인해서 100년이 채 가기 전에 이 모리셔스 섬에 있던 이 새들은 희귀종이 되었고 1681년에 마지막 한 마리 남아있던 새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도도새가 만약에 그 섬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살아갔더라면 아마 멸종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도도새가 바보 또 멍청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여기에 적응을 해서 그만 거기에 몸이 적응을 해서 순식간에 들이닥친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멸종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도새는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려 죽으셨을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다음 순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그곳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몸은요, 영으로만 되어지는 몸이 아니라 만지면 만질 수 있는 뼈와 살이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통과해서 그대로 올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몸이었습니다. 바로 이 몸을 가리켜서 부활체라고 그러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순간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을 말합니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좋을지도 알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자들은요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제자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부활절이다 그래서 부활절 찬송을 1년에 한 번 딱 부르고 그리고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서 먹는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였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이유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감격과 기쁨을 주었고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고 살아야 될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까지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이제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에 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세력들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어도 나도 죽음에서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서 몸이 찢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감옥에 갇혀졌는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안락했던 집을 버렸습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었던 직장도 버리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 무덤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만 저주하면 살려준다라는 이런 달콤한 유혹을 받았지만 폴리갑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이 86년 내 평생에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는 한 번을 저주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폴리갑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마주 달려오고 있는 사자를 보면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며 찬송을 하면서 사자의 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힘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 즉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져서 돌에 맞아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얼굴을 보니까요,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하여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는 도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담대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니까요, 이들에게 공통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강하고 담대하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었는데요, 이들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배경이요,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가 그렇게 기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훌훌 날아다닐 수 있는 보습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들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성도들이 그 시대가 아니라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에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그때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목숨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를 해도 돌에 맞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생명 걸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직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기보다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진학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라볼 것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편안하게 성경책 들고 때로는 허둥지둥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만 들어서 보면 우리를 신앙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데반 집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그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 자유가 있는 이 시대가 더 좋습니까? 제가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성도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전처럼 눈물 흘리면서 콧물도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성도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기도원의 바위 위에 이전에는 늦게 가면 자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가도 자리가 널널합니다.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 모리셔스 섬에 있던 그 도도새에게 만약에 그 섬에 천적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도새의 그 지상 낙원이었던 그 모리셔스 섬에 도도새의 천적이 있었더라면 결코 그 새는 멸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적을 피해서 뛰어다녀야만 되고 날아올라야 되고 둥지를 땅에 트는 것이 아니라 높은 나무 위에다 틀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도도새는요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뛰어든 아픔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비대해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늘의 삶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영혼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천적들을 허락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천적들은요, 때로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뛰어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천적들은 그래서 아픔입니다. 고통이고 밤에 잠을 설치게 하는 한숨이 바로 그 천적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이거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만 불공평하게 이렇게 대우를 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만 이걸 허락을 하시는 겁니까? 아픈 가슴으로 눈물 짓게 만드는 통증이 그 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나게 만드는 것이 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이 그 천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의 밑바닥까지 흔들어 버리는 것이 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적은 가시가 되어서 날카롭게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한나를 눈물 짓게 만들었던 분인나가 천적입니다. 야곱을 통분하게 만들었던 라반이 바로 천적입니다. 바울에게 극심한 통증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에게서 이것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세 번이나 간구했던 육체의 가시, 숨쉬기조차 버거운 통증, 그것이 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적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이 땅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천국을 사모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천적은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 위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적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적은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잠들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천적은 우리를 요셉되게 만들어가고 모세되게 만들어가고 야곱되게 만들어가고 바울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적 때문에 우리는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목이 터져라고 하늘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천적인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비대했던 도도새의 살은 빠지게 될 것이고 날개와 다리에 근육을 넣게 될 것이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천적이 없었던 그 도도새가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염려도 없었고 근심도 없었고 그냥 퍼질러 자다가 일어나서 뒤뚱뒤뚱 걸어가면은 이 도도새의 몸무게 25kg였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살쪘다고 그럽니다. 그냥 뒤뚱뒤뚱 걸어가면은 떨어지는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도새를 가리켜서 행복한 새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천적이 있음으로 인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새가 오히려 더 진정으로 행복한 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천적들을 또는 이런 아픔들을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다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잊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회피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이따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부딪혀오는 가시들은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천적입니다. 천적이 뭡니까? 하늘이 보내신 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이 적들을 허용을 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 중 하나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풍부하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겪고 나면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평소에 그냥 평범하게 보이던 것들도, 그냥 지나쳐 가던 것들도 그것이 왜 그렇게 감사한지, 그래서 관심 밖에 있던 것들도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각별한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 새 한 마리가 나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봄에 길가에 피어있는 그 꽃들, 나와 함께 더불어 호흡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도 하루가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아군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만물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편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고 가시이고 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천적이 필요합니다. 이 천적이 없으면요, 백이면 백 전부 다 도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시들, 아픔들, 그리고 내게 주신 천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적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천적들은 피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 천적 때문에 눈물 짓고, 천적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라고 주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천적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삶에 긴장이 있을 수 있고, 깨어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고,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무려 이 에녹은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산채로 그를 변화시키셔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을 맞아서 꼭 해야 될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지킨 분들 계십니까? 다른 때는 못해도 이번 주간만큼은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외우고 계신가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TV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입을 좀 조심하고. 제가 집에 갔어요. 정말로 이대로 살려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이번 주를 보니까 제 그 막내 셋째 녀석이요, 제가 셋째 녀석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성경을 분명히 네 장을 읽으라고 그랬는데요, 그 녀석에 다니는 그 유년부 주일학교에서는요 성경을 무려 8장을 읽으라고 그랬대요. 그 2학년짜리 이 아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그 성경을 그렇게 붙들고 앉아있는 겁니다. 너 왜 그러냐 했더니 8장을 읽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앉아서 8장을 꼬박꼬박 읽고 있더라고요. 어제까지 다 완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여기서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물론 제가 지난주에 고백을 했죠. 죄송합니다. TV를 켰습니다.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에 보는 그 드라마 그거를요 제가 켰습니다. 이제 그게 그 지난주 목요일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다시는 이 TV 뚫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드라마 보는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목요일 저녁에 그걸 딱 보고 나면은 그때부터 언제가 기다려지냐 하면은 빨리 일주일이 지나가서 수요일이 또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의 모습이 얼마나 그 초라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사람이요, 다음 주 수요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 언제 지나가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날 이제 가서 TV를 이렇게 다 켰는데요, 우리 막내가 딱 앉아서 정색을 하면서 아빠를 향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빠, 고난주간에 TV 켜도 돼요? 딱 그러더라고요. 고난주간에 TV 켜도 돼요? 아빠가 지혜롭게 보라고 그랬잖아. 이것만 보고 끄면 돼. 아빠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웠던지. 그나마 이 아들이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그래도 배운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집사님이요, 목사님 저 마태복음 화요일날 다 읽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화요일날 다 읽었대요. 말씀을 펼쳤는데 그 28장 되는 성경 말씀을요 월요일 화요일 다 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올해 분명히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주부에 보니까 오늘 11분이 성경 1독을 다 완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지난주에 다섯 가지 말씀드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요, 평소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습관이 형성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요, 70, 80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려 300년간이나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을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가 찾아냈습니다. 에녹에게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픔이 없었더라면 에녹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몇 주, 길면 한 1, 2년 그 정도는 동행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에녹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에녹에 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픔을 에녹이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그냥 산채로 그냥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 에녹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유다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에녹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담의 칠대 손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요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주께서 임하셨는데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임하셨는데 임하신 목적이요 심판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에녹이 보니까 그때 임하신 그 주님은 사실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초림 때 어린 애기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그때의 구약 시대의 에녹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무리와 더불어서 임하셨는데 이 땅 위에 누가 있었냐면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도로 행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들을 잡아다가 심판을 하셔서 불지옥에다 던져넣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녹이요,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너무 큰 아픔을 받았습니다. 그들 주변에서 죽어가던 심판을 받아서 그 뜨거운 불지옥에 떨어져가는 그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누굽니까? 그들이요, 다 그들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죠. 아담이 900여 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제가 다 해보았었는데 에녹이 있을 때 아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죠. 셋의 후손들이, 아담과 그의 자녀들의 후손들이죠. 셋의 후손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형들이고 아버지들이고 삼촌들이고 고모들이고 그리고 이모들이고 전부 다 그들인데요, 그들이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불지옥 속에 던져넣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로 그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에녹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에녹이 피하려고 했다면, 그들을 모른 척하고 피했더라면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그들이 그의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들이 에녹을 에녹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요, 에녹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에녹이 했던 말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에녹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있는 그때에 에녹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고, 그렇게 살면은 저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까지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에녹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무려 300년간이나 그는 그들을 위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평안함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그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보내는 것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행동과 경건하지 못한 말들과 이렇게 정욕들을 행하면서 사는 자들을, 지옥에 떨어지는 그들을 가슴에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목적은 그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픔을요, 애써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만약에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너무 다 잘되고 그렇다면은, 그래서 평안하다면은 그 평안함은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눈이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척들이 있습니다. 불지옥으로, 그들의 끝은 불지옥인데 그걸 보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저를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내자.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분들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 저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에녹이 그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아픔으로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할 그때에 300년간 동행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평안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파하고 계시는데 내가 평안하다 하라고 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찾아야 됩니다. 그 아픔은요 사실 주님의 아픔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시즌을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1년 내내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서 세상에 보낸 삶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내 안에 그 부활의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면, 그렇다면 이 부활절은 달걀을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부활절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사명입니다. 이 부활절은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다음 4월달부터 우리 전도 간증도 초청을 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픔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내게 허락해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날개를 가지고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심판대 앞에 서야만 되는 하나님의 아픔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그들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잠깐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입니다. 아픔이 사명입니다. 주여, 고난이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나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천적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피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기뻐하며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였던 것을 우리 모두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 아픔들 피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눈물로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큰 아픔인 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 때문에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 닮은, 에녹을 닮은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에녹을 주님 기뻐하셔서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주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